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유력 주자들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을 나서서 발의하겠다며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박자라 기자의 보도 보시고 각 후보들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먼저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 출마 선언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도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재집권을 내세우며 한 시간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과 정이 한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국민의힘 4파전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전당대회 소식 류정화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당권 경쟁이 막이 올랐는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 지금 다른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예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단 현재 나와 있는 특검법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를 언급하면서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관계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만 보고 토론하고 좋은 해법을 내고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즉각 비판을 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 후보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특검법을 지금 찬성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윤상현 의원도 특검법 반대 입장이 명확한데요. 새 후보는 당전 관계에 대해서도 이 각 세우기보다는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 다른 새 후보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선다는 분석이 많은데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한 후보가 50%를 한 번에 얻지 못하면요.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는 규정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새 후보뿐 아니라 당내 친윤석열계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2위 후보의 표를 몰아주면서 반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 친윤계 일각의 기대입니다. 이 당원 80%, 민심 20%로 당원 100%보다는 비율을 좀 낮추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당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친윤계의 조직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대표가 이미 정해진 분위기라면서요?
네, 일단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했고 출마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이 대표직 사퇴 이후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항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연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조국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오히려 재판 같은 이 대표 거리 상황에 대비를 해서 차점자인 최고위원이 대표를 승계받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데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강을 전당대회 기조로 내세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이 야권 내 주도권 다툼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인용하면서 폭정을 저지르다 효수, 즉 목이 잘리는 장면을 언급을 했는데 이 장면이 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을 향한 거다 이런 해석을 당 사무총장이 내놓기도 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임대인에게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겠다면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피해 규모에 비해서 공개 범위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청년의 미래, 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서울 신촌 대학가 등에서 임대인 최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1살,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시기에 저는 그려왔던 학업적, 경제적 목표를 다 포기하고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총 126명의 임대인이 평균 19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손모 씨는 반환해야 할 채무가 7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신촌 최 씨의 경우도 이 명단엔 빠져 있습니다. 전세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까지 법을 소급 적용해 명단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전국이 대체로 30도를 오르내리며 더웠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 더울 거란 예보인데요. 이번 달 폭염 일수가 이미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코를 잡고 시원한 물 속에 머리까지 완전히 담가봅니다. 물총을 쏘는 어른도 몸을 날리는 아이도 신이 났습니다. 개장 첫 주말을 맞은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원래 수영장 갈 계획이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그래도 오후에 되니까 날씨가 맑아져서 놀러 나왔습니다.
햇볕도 강했습니다.
햇빛이 오면 피부가 타기 때문에요. 이 모자를 써야 돼요.
저는 선크림을 많이 발랐어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통상 습도가 10% 오르면 체감 온도는 1도 오릅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일부 지역은 폭염이 잠시 물러설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30mm, 남부지방엔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때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 상공을 지나면서 황사비가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은 모레부터 대체로 맑아지면서 이달 말까지 또 더울 걸로 전망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보인 6월, 역시나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던 2018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당시 6월의 폭염일수는 1.5일, 올해는 2.4일이나 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탈리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샤르데나 섬 바닷가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한가운데 한복 차림의 황동빛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콜롬보 해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14번째 소녀상이 이곳에 세워진 겁니다.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은 잔악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를 기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Per me è un simbolo universale della lotta contro la violenza sulle donne in tempo di guerra. La maggior parte sono già morte, ma con le donne coreane voglio celebrare tutte le donne, anche palestinesi, le ucraine che in questo momento.
소녀상 옆에 설치된 비문엔 당시 일본군이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가 이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엔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가 스틴티노 씨를 직접 방문해 제막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녀상은 예정대로 설치됐지만 일본 정부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세계 각지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도 오는 9월 설치 4년 만에 철거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훈 원내대표는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회동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 중구의 한 요트 선착장에 있던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만에 불은 꺼졌고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고 김하성이 시즌 10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김하성은 추신수에 이어서 3년 연속 메이저리그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을 쓴 두 번째 한국인이 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잭슨 메릴의 3점 홈런으로 3-0으로 앞선 4회 말 김하성이 타석에 섰습니다. 주저 없이 투아웃 풀카운트 상황. 132km짜리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립니다. 김하성이 놓치지 않고 그대로 걷어올립니다. 시속 157km 속도로 114m 날아간 타구는 좌중간 담을 넘습니다. 한국 시간 23일 김하성이 미러키와의 홈경기에서 10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9일 애리조나전 홈런 이후 14일 만입니다. 이로써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듬해인 2022년 11개, 지난해엔 17개 홈런을 쳤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친 한국 타자는 추신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개인 통산 홈런은 46개로 늘어나 강종호와 함께 역대 한국 메이저리거 홈런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팀은 이번 시즌 162경기 가운데 81경기를 치렀습니다. 시즌 절반이 남아있는 만큼 개인 첫 20홈런 달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하성은 7회 말에도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좌전한타를 치는 등 팀의 6-4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팀은 4연승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 배우는 별다른 설명보다도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이 가장 세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걷고 오셨나요?
네, 아침에 1시간, 요즘에 좀 스케줄이 많아서 오늘 오전에 1시간 정도 걷고 왔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생각을 떨쳐내려고 걸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떨쳐내려고 걷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 이제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그것을 좀 떨쳐내고 비워내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매우 다작을 하고 계세요. 네. 21년 되셨나요? 데뷔하신 지?
네, 맞습니다.
50편 넘게 찍으셨고
네.
근데 100편을 찍는 게 어렸을 때부터 목표였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목표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피카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피카소는 어떤 화가보다도 작업량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매번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좋은 작품을 내놓는다라고는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작업하고 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뭐 하늘이 알아줄 수도 있는 거고 관객이 알아줄 수도 있고 사람이 알아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자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저에게는 영화 100편이 저에게 인생 목표입니다.
그 나의 모든 캐릭터들을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데 네. 지금까지 연기했던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 누구 한 명을 골라서 그 삶을 살라고 하면 혹시 관심이 가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다들 큰 고난들이 있었고 재난 그러니까요. 상황도 있었고 또 직업도 마땅치 않고 네. 했던 역할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멋진 하루의 조병훈이라는 인물이 네, 굉장히
유쾌하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난관이나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정우 씨랑 되게 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을까요?
제가 닮고 싶어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면 참 좋겠다, 앞으로.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하이제킹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거죠?
네. 실제로 197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납치범이 비행기에 타서 이북으로 가겠다 해서 납치가 돼서 이제 기장과 부기장과 승무원이 어떻게든 이 납치범의 계획을 이제 막으려고 승객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기장 네. 태인 역할을 연기하셨잖아요. 네. 캐릭터가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이제 감독님들과 원래도 많이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태인이란 캐릭터는 납득이 좀 잘 가시던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그 상황에서 네. 과연 그런 선택과 그렇게 승객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큰 사명감과 책임 의식이 그분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굉장히 존경스러울 뿐이고 정말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인물과 그 인물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여진구 씨가 첫 악역을 맡으셔서 네. 연기를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진구 배우의 가장 큰 매력이 정말 맑은 눈인 것 같아요. 그 맑은 눈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영화에서는 아마 여진구 배우가 갖고 있는 그 광기를 감독님께서 잘 활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면서 아, 저 한 청년을 많은 사람들이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빈틈을 노려서 네.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희도 혹시. 그런 좀 시나리오에서의 어떤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 세트장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여진구의 눈을 보면 보고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아버님께서도 배우이시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키워오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은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매번 들었죠. 네. 오디션 한번 떨어지면 집에 가는 길에 아닌가? 맨날 생각은 하지만 어떤 그러한 실패 연속들을 분명히 나중에는 빛을 발할 날이 오겠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림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네. 싶어요. 올해 10월에도 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어떤 그림들이 좀...
조금 더 의식하지 않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날 것 그대로 그리려고 네. 하시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면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뭐 구성과 어떤 색깔의 어떤 그런 밸런스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떨쳐버리고 다시 정말 그리고 싶은 거 무의식의 흐름대로 그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세요, 따로?
최근에는 오렌지색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정우 씨 그림을 보면 사람 눈이 매우 크잖아요.
네.
근데 하정우 씨도 눈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을 탐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관찰하는 것도 잘하시고
네. 아마도 그거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인물화가 많은 것도
네.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연기를 배울 때 저희 연기 선생님께서 대학 교수님께서 배우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무표정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인 이야기로 들려서
네.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무표정의 인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림도 그리시고 연출도 하시고
네.
연기도 매우 많은 작품을 꾸준히 하시고 이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만히 안 계시는 능력?
네.
왜 그렇게 자꾸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심한 걸 싫어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 근데 또 요즘에는 조금 숨 고르기를 또 하고 있어요.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친 것들이 있었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조금 여유롭게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네. 낳고 싶고 그런 것들이 좀 놓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어쩌면 제 동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가족이 한 명이 조카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조카를 딱 봤을 때 아 이제
네.
나도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진짜 계획이 있을까요? 왜냐면 아버님께서는
네.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갈 것 같다 분위기상.
그러니까요. 그런 아버지 혼자 아버지가 갖고 계신 혼자의 바람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가 롤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80이 다 넘으신
네.
네, 할아버지들이신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을 해오시면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두 분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저에게 펼쳐질 40대, 50대, 60대, 70대를 어떻게 배우로서
네.
살아가야 할지를 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직하고 경쾌한 배우 하정우 씨의 작품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